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중일 3국 외무장관들이 3국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 나라 외무장관들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제7차 3국 외교장관 회의를 배포한 언론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관들은 이번 회의의 성과를 토대로 3국에 모두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3국은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이런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6자회담의 의미 있는 재개를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중일 3국이 지혜를 모아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 및 번영에도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통일에 대한 세 나라의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 뉴스 뒤에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구축 노력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미 국방부 합참본부의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미 합동참모본부의 데이비드 스틸웰 아시아 담당 정무 군사 담당 부국장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사드는 지역 방어의 핵심 요소로 특히 한국의 안보에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틸웰 부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미사일 방어의 필요성을 조성해 한국 정부가 자체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 중이라며 사드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미 공군 준장인 스틸웰 부국장은 하지만 사드 배치에 대한 미한 간의 논의에 대해서는 이날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준장은 북한의 소장 계급과 같습니다. 한편 스틸웰 부국장은 이날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미중 군사 당국 간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대화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핵사고가 발생하거나 핵을 통제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과 중국 모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두 나라 간의 북한 관련한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한국에 다연장 로켓 1개 대대를 추가 배치합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성명에서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다연장 로켓 대대를 한국 동두천에 있는 주한미군 제210화력여단에 순환 배치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 남부 텍사스주의 포트 후드에 있는 미 육군 20야전포병 2대대 병사 400명이 6월에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에 배치돼 9개월간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에 배치되는 병력이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한국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배치는 미군 여단 내 대대를 2개에서 3개로 늘리는 재편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배치가 화력 준비태세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연장 로켓은 적의 포병 화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한국에 현재 미군 28,5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서방 세계 제재를 거듭 비난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오늘 이란의 새해 명절인 누루주를 맞아 발표한 텔레비전 연설에서 서방 강국들은 이란과 협상하는 최선의 길이 위협과 제재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것을 배우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의 발언은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됐던 주요 6개국과 이란과의 핵협상이 중단된 지 하루 만에 나온 겁니다. 이란 대표단은 앞서 어제 로하니 대통령의 모친상을 이유로 협상을 중단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란 관영통신은 협상이 25일 재개될 예정이라고 전했지만 미 국무부는 협상 재개 시점과 장소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멘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의 사망자 수가 적어도 137명으로 늘었습니다. 예멘 당국은 앞서 최소한 4명의 자살폭탄 테러범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수도 산하의 이슬람 사원 두 곳을 잇따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을 받은 이슬람 사원들은 수도 산하를 장악 중인 시아파 후티 반군과 이들을 지지하는 이슬람 신도들이 종교 행사를 갖는 곳입니다. 예멘 당국은 부상자가 350명에 달하고 중상자도 많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의 순위파 과격 이슬람 무장 세력인 ISIL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1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3국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세 나라는 회담 뒤 배포한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이번 회의의 성과를 토대로 모두에게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5월 이후 과거사와 영토 문제 등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3국 정상회의가 연내 개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조기 개최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중국은 역사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여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 나라는 또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체제가 복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3국 협력체제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한 협력틀로서 유지, 발전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련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의 국제적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6자회담의 의미 있는 재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세 장관은 회담에 앞서 청와대를 찾아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은 안정적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동북아 정세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한중일 3국이 지혜를 모아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전제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이 진정성 있는 대화와 변화의 길로 들어선다면 모든 협력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긴장 완화 그리고 지역 평화에 유익한 모든 방안들을 지지한다며 지역 평화 수호를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엔 한중 외교장관 간 양자회담도 열렸습니다. 회담에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사드는 회의 의제가 아니었고 왕 부장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며 두 나라 간 호혜적인 분야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 주로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양자회담은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사실상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한국 정부는 자국 안보 정책에 주변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한국 참여 문제에 대해선 왕 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윤 장관은 종합적으로 여러 측면을 감안해서 검토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 부장은 이와 함께 오는 9월 3일 중국 정부가 주최하는 전승기념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의의 진전을 독려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 장관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의 방위 안보 논의 과정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 정부로서도 투명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방위 안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를 포함해 두 나라의 외교 국방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같이 하면서 북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두 나라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유지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곧이어 뉴스 듣기 세상 보기와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이스라엘 총선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르당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시간에 이스라엘의 총선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유엔이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실태에 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북한 근로자들이 노예 같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국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사드의 한국 배치가 북핵 위협을 핑계로 한 미국의 지배 전략이라고 주장하면서 맹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입장차를 보여온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규정 개정 문제와 임금 문제를 분리해 협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란인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리커창 총리는 팔을 잘라내는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남북한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반도 전망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비오의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유럽연합과 일본이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5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먼저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죠.
네. 지난 19일 제출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은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와 반민도 범죄의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책임을 묻는 일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초안은 이어 지난해 유엔 총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정식 의제로 채택하고 공개 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안보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은 또 서울에 설치될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은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한국에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한 조치들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인권 서울 현장 사무소가 충분한 재원을 갖추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 예정인가요?
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회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26일이나 27일쯤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결의안 초안은 또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 처음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해마다 북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제출에 앞서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나온 세계 각국 대표들의 발언도 전해주시죠.
네, 지난 17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토론회에서 영국과 네덜란드 그리고 동구권의 슬로바키아 대표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활동을 계기로 조성된 북한인권에 대한 고조된 관심과 문제 해결의 정기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네덜란드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권이사회는 또 북한인권상호대화에서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 문제도 거론해 관심을 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 보고관은 지난 16일 열린 북한인권상호대화 마무리 발언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북한의 해외 근로자 문제에 대해 유엔 실무단체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MK워치는 국제인권단체인 UN워치가 대신 읽은 성명에서 해외에 파견된 수많은 북한 근로자들이 하루 24시간 북한 당국의 통제와 감시를 받으며 휴일이나 휴식도 제대로 없이 매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MK워치는 특히 북한 당국이 해외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해 자체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 문제를 조사해 북한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입장은 뭡니까?
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상호 대화에서도 언급했고 또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해외 근로자 문제가 점점 더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는 실제 상황이 어떤지 분명하게 밝힐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 규모가 약 2만 명으로 파악된다며 이들 중 대다수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또 일부 북한 근로자들이 카타르의 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이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런 지적을 받은 북한 대표가 유엔 인권이사회 토론회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한데요.
네, 북한은 이번 토론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는 대신에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에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으로 반격을 했습니다.
네.
북한 대표는 미국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구실 아래 인종차별과 소수민족 탄압, 불법 도청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유럽에서도 이민자 착취, 종교에 대한 모독, 이슬람에 대한 증오 등 심각한 인권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일본 또한 과거 전쟁 중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했지만 아직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반응을 보였군요.
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거론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듣고 계십니다. 다음 화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협조 요청이 온다면 한국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국 국방부의 발표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지난 17일 사드 배치 문제의 근본 원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있고 그것이 해소돼야 하며 사드 배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월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이 같은 한국 측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같은 한국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안보와 국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한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가용수단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만일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한국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만약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 정부가 협의를 요청해온다면 군사적 허용성과 국가안보 이익을 고려해서 한국 정부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과 안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그런 의미일 텐데요.
네.
왜 이 같은 입장 표명이 나오게 된 건가요?
네. 이와 관련해서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한반도 주변국이 주한미군 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나름의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한국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사드 문제로 줄곧 한국을 압박해온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김 대변인의 발언에 하루 앞서서 중국 외교부 유젠 차오 부장 조리는 서울 외교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고맙겠다며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중국 측 입장을 밝혀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방금 중국 외교부 류젠 차오 부장 조리가 서울을 방문했다고 했는데요.
네.
비슷한 시기에 미 국무부의 러셀 차관보도 서울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러셀 차관보가 류젠 차오 부장 조리 언급에 대한 그런 반응이 나왔나요?
네. 류젠 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 조리가 한국을 방문했던 다음 날 서울에 도착한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우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러셀 차관보는 조태용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아직 배치되지도 않고 여전히 이론적인 문제로만 남아있는 안보 시스템을 놓고 제3국이 나서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의아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러셀 차관보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러셀 차관보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진전에 따라 점증하는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군 당국이 그런 위협에서 두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고려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다만 자신이 사드 문제에 대해 전문가도 아니고 이번 방안의 의제도 아니라면서 사드 배치를 언제 어떻게 할지는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동맹 방어 차원에서 언제 어떤 조치를 할지는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도대체 어떤 시스템인가요?
네, 사드, 영어 약자로는 THAAD인데요.
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 해석됩니다. 사드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요소입니다. 혹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걸프전 당시 미군과 다국적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이라크의 스커드와 알후세인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하면서 단번에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패트리어트는 방어 범위가 좁고 요격 고도도 10에서 20km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롭게 개발된 미사일 방어 체계가 바로 사드입니다. 사드는 요격 미사일과 발사대, 그리고 레이더와 통신 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00km, 최대 고도는 150km로 알려졌습니다. 사드 시스템의 레이더는 ANTYP-2로 불리는 레이더인데요.
네.
이 레이더는 X밴드 대역인 8에서 12GHz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최대 탐지거리는 1800에서 200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군의 이 사드 배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은 올해 안에 4개의 사드 포대를 미군에 배치하는 사전 계획이 모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초 계획보다 2년을 앞당겨 2017 회계 년도까지 7번째 사드 포대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링 국장은 지난 18일 열린 상원 세출위원회 산하 국방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드의 해외 배치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링 국장은 북한이 사전 예고 없이 꾸준히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사정거리와 능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위협이 당장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 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한 소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상징이죠. 개성공단. 그런데 이 개성공단에 또다시 검은 구름이 드리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 때문인데요.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난 19일 한국 정부가 새로운 협상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부터 네. 정리해 주시죠.
네. 한국 정부는 남북한이 첨예하게 맞서 있는 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문제를 노동규정 개정 문제와 구분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임금 문제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협의로 우선 해결하고 노동규정 개정 문제는 나중에 남북 당국 간 협의가 성사되면 다루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또 남측 관리위원회와 북측 총국 간의 임금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존 노동규정대로 월 최저임금 인상률 5% 범위 안에서 이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5%로 되어 있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을 폐지하는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이달부터 월 최저임금을 70달러 35센트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하겠다고 지난달 통보했습니다.
네, 임금 문제 타결은 개성공단 근로자나 또 기업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네.
남북한 당국이나 입주업체 대표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은 지난 18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북측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입주기업 대표단은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조치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측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규정이 강행될 경우 공단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져 기업들의 경영활동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를 비롯한 신규 투자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임금 인상 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주기업 대표단은 기업의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북한 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은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네, 입주 기업 대표들이 북한 측과 만나기까지 이 남북한 당국은 신경전을 펼쳤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한국 입주 기업의 현지 법인장들에게 17일 오전까지 총국 사무실에 모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회의 소집에 응하지 말라는 입장을 입주 기업들에게 전달하고 북측에는 현지 법인장 대신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들이 18일 방북할 때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과 영업소를 대상으로 별도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은 엄중한 사태라며 입주 기업들이 한국 정부를 믿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북한이 임금 결정권을 갖고 남북 간 합의 구조를 깨뜨린 것은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남북한 당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은 뭡니까?
네, 개성공단 운영의 북한 측 주체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에서의 입법권을 남측과 협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북측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이라며 남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개정안을 더 이상 남측과의 협의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법이나 지난 2013년 가동이 중단됐던 개성공단을 정상화할 때 이뤄진 남북한 당국 간 합의서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폭 등 개성공단 노동규정은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북측의 행위는 남북한 당국의 합의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측 관계자들은 이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로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나 입주업체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지난 18일 북한의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을 만난 남측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은 북한 근로자들의 생산성 문제를 집중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유창근 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중국이나 베트남과는 달리 관련 업종에 숙련공이 없다 보니 비숙련공들을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야 하는 기업의 부담이 있습니다.
네.
또 교육을 끝낸 기업들도 생산성이 일정 수준으로 올라간 뒤에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임명을 요구한 한 개성공단 입주업체 관계자도 공단 근로자들의 생산성에 비춰볼 때 개성공단의 임금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만 공단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생산성 문제를 굳이 공론화하지 않았고 북한 노동력에 상대적인 입점만을 부각해온 게 사실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더욱이 보통의 기업이라면 생산관리라든가 모든 인사관리를 투자기업에서 직접 관할할 수 있는데 개성공단은 북쪽의 관리자들이 관리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통행과 통신이 자유롭지 못해서 생산성 관리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인데요.
네.
북측 관계자들이 이 같은 사실들을 외면한 채 생산성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병윤 기자와 함께 남북한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이 개성공단의 검은 구름이 드리고 있다는 소식까지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setting the standard f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with this new partnership between our two nations, we are issuing a call to action to nations around the world. In the coming months and years, we will be reaching out to world leaders.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입니다. 미셸 여사는 이번 주 오바마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고 홀로 일본과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미셸 여사는 얼마 전 빈곤국 소녀들의 교육을 돕기 위한 국제운동을 시작했는데 이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미셸 여사는 자신도 부유한 가정 출신이 아니었지만 교육을 통해 성공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미셸 여사는 1964년 미국 중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시카고 수도국의 말단 기술자였고 어머니는 전단지 회사의 경리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미국 최고의 명문인 프린스턴 대와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뒤 변호사가 됐습니다. 이어 시카고 시장 보좌관, 시카고 대병원 부원장 등을 지낸 경력도 있습니다. 남편 오바마 대통령도 아버지 없이 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뒤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됐는데 두 사람은 변호사로 함께 일하면서 만나 부부가 됐습니다. 미셸 여사는 전 세계 6,200만 명의 소녀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교육을 통해 잠재력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와 인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셸 여사의 이런 운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캄보디아는 교육지원운동의 첫 수혜국 중 하나입니다. 미셸 여사는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현지 사정에 맞춘 항구적인 해법이 중요하다며 캄보디아의 교육활동가들과도 만났습니다. 한편 미셸 여사는 도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만났는데 아베 총리는 다음 달 말 미국을 방문합니다. 일본 언론들은 미셸 여사와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의 영부인 외교를 통해 두 나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화기애애한 관계를 과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미셸 오바마 여사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인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에 관한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이란에서는 봄의 시작인 춘분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아서 이제 축하를 하는데요.
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의 새해 명절 누루즈에 맞춰서 지난 19일 이란인들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핵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수십 년 만에 핵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맞았다면서 이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란의 국민과 또 젊은이들이 이란 지도자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는데
네.
미국과 이란은 이번 주에도 스위스 로잔에서 핵협상 타결을 위한 외무장관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정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핵 문제, 이 핵협상이 타결된다면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에 가장 중요한 외교적 업적이 될 텐데요.
네.
이란과 주요 6개국은 그동안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해소하고 또 관련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협상을 벌여왔는데 지난 2014년 11월 잠정 합의에 타결을 했죠. 이제
네.
이 최종 타결을 위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까지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7월 1일까지 최종 합의에 서명한다는 목표인데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이란의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스위스에서 닷새째 협상을 이어갔고요.
네.
케리 장관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는 기술적인 문제보다 정치적 결단이 중요한 시점에 왔다면서 이란의 선택을 촉구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란이 이렇게 어렵게 마련한 핵 문제 해결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선 안 된다. 그런 해석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도요.
네.
미국과 이란 모두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맞고 있다면서
네.
이런 순간은 쉽게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런 이란의 지도자들이 합리적인 핵 협상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네.
이를 통해서 이란이 국제적인 고립을 끝내고 또 이란인들에게는 훨씬 더 큰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핵협상 타결을 모두가 원하고 있지만 뭐 실패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은 뭐 협상 타결까지 갈 길이 먼다는 게 이제 당사국들의 조심스러운 입장이죠.
네. 만약에 협상 타결에 실패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이제 이란의 현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될 텐데요.
네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또 이란인들의 고립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란 가정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또 이란 젊은이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취업의 기회 또 여러 가지 다른 기회들도 네. 허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이란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스위스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던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인터넷에 짧은 입장을 올렸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의 선택을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바드 자리프 장관은 오히려 핵 문제 해결은 미국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바드 자리프 장관은 이란은 이미 존엄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개선하고 문제를 풀기 위한 선택을 했다면서 이제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 압박과 합의 사이에서 선택을 내릴 때란 입장입니다.
네, 스위스에서 협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도 케리 장관과 자바드 자리프 장관이 스위스 로잔에서 닷새째 대화를 이어갔는데
네.
극적인 협상 타결 소식은 없었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합의 시한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도 대화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이번 주 이란이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 보유량을 지금보다 약 40%가량 줄이는 내용의 초안이 마련이 됐고 또 미국과 이란이 이를 두고서 논의 중이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AP통신이 익명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서 그런 보도를 했고요. 여러 네. 다른 언론사들도 이 소식을 전했죠. 이란이 이 원심 분리기 보유량을 10년간 6,000기로 제한을 하고 뭐 현재는 이제 한 만기 정도 가동 가능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를 6,000기로 제한한다는 것이죠. 대신에 이란에 대한 제재 중에 일부를 즉각 해제하는 내용의 초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는 건데
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이번 주에 그런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인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보도 내용이 부정확하다면서 아직 어떠한 초안도 회람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보도 내용이 부정확하다는 것은 뭐 국무부가 완전히 부인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말씀드렸던 AP의 보도 내용들은 사실은 뭐 그동안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예측을 했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네.
현재 핵심 의제가 분명하기 때문인데
네.
이란의 원심 분리기 보유 개수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하느냐. 또 그 기한을 얼마까지 하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 안건이거든요.
네.
사실 이란은 그동안에 이제 9,000개 이하로는 내려갈 수 없다. 이런
네.
안을 제시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
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이제 6,000개 선을 제한을 했던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네.
또 이 제안하는 시안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10년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이제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었죠.
네. 제재 해제 방법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란은 핵협상 타결과 함께 모든 제재의 즉각적인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하지만 미국은 이란의 합의 이행을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앞서 말씀하신 보도는 이란이 원심 분리기 개수를 이제 9,000개에서 6,000개로 양보하는 대신에
네.
미국은 일부 제재를 즉각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란인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 또 이란의 핵협상 문제 등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이스라엘 총선 소식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이 승리를 했죠.
네, 지난 17일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제 치러진 총선에서 보수 강경파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이 예상을 깨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총 120석의 이스라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리쿠드당으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30석인데 네네. 하지만 단일 정당으로는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죠.
네, 사실 당초에는 이 좌파 연합이 승리할 거란 그런 예상들이 많았습니다. 결과는 아니었어요.
네, 사실 사전 여론조사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보여준 선거 결과였는데
네.
이스라엘 주요 언론들이 사실 이 총선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실시를 했던 여론조사에서는 모두 이 좌파 시오니스트 연합이 3-4석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하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시오니스트 연합은 24석을 확보해서 리쿠드당보다 6석 뒤진 2위에 머물렀죠.
네, 리쿠드당이 최다 의석을 확보했으니까 이 네타냐후 총리가 재집권에 성공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다시 총리로 취임할 예정인데요.
네.
네타냐후 총리는 승리를 선언하는 연설에서 이스라엘 국민들의 바람대로 신속하게 새 정부를 구성하고 안보와 경제, 또 사회 현안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좌익 시오니스트 연합을 대표하는 헤르조그 노동당 당수는요. 연립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는데요.
네.
따라서 네타냐후 총리는 나머지 우파나 유대교 정당과 손을 잡고 보수 연립정부 구성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가 최종 여론조사에서도 좌파 연합에 밀리다가 막판 역전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당연히 이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대체적으로 이제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우파 지지자들의 참여를 호소한 전략이 통했다는 게 공통적인 분석인데
네.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최종 여론조사에서도 좌파 연합에 뒤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네.
네타냐후 총리가 여러 유세 또 네. 인터뷰에 나와서 리쿠드당이 패하면 이스라엘 안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가 90년대에도 총리직을 역임을 했었고
네.
지금도 이제 6년째 총리를 이제 역임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를 치렀지만 이번처럼 적극적으로 이 인터뷰 유세에
네.
나왔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위기감을 느꼈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는 이 우익의 우파 지지자들의 표를 집결시키기 위해서 안보 문제를 부각시키고 위기의식도 고조시켰는데 팔레스타인과의 문제 또 이란 핵 문제 등이었죠. 특히
네.
이제 이 미국 오바마 정부의 갈등을 무릅쓰고 미 의회에서 이란 핵협상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또 팔레스타인의 독립국을 인정하지 않겠다거나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계속하겠다던가 이게 이제 국제사회의 목소리에는 반하지만 이스라엘의 우파의 지지자들은 얻을 수 있는 그런 강경한 발언이었죠.
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의 승리는 좌파 유권자들의 지지를 추가로 얻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강경한 입장으로 우파 진영의 표를 집결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이제 보면요.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뒷받침을 하는데 우파 진영과 좌파 진영의 의석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좌파
네.
진영의 표가 우파 진영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반면에 우파 진영 내에서는 이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지지하는 유대인 가정당, 또 이제 국가주의를 표방하는 베이누트당 이런 다른 좀 더 강경한 우파당들의 이 의석이
네.
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에 흡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좌파 연합은 사실 이번에 경제와 사회 문제에 초점을 맞춘 유세를 폈는데
네.
하지만 제1당이 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네, 이렇게 이스라엘의 총선은 리쿠드당의 승리로 끝났지만 보수파가 그 장악을 했으니까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은 더욱 악화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네타냐후 총리가 실제로 이제 총선 전에 발언한 것처럼
네.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확대한다면 당연히 긴장이 고조될 수 있고요.
네.
과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처럼 더욱 심각한 폭력 사태로 번질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제 팔레스타인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첫지 이제 현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평화 협상의 진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팔레스타인은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 연합도 이 팔레스타인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는 두 국가 방안을 추진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뭐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이 최근에 네타냐후 총리의 의회 연설 또 앞서 말씀드린
네.
이 팔레스타인 문제 관련 발언 등과 관련해서 이제 관계가 악화됐는데 특히 이번 주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중에 일부를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네.
말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승리를 축하하는 통화에서 그런 네. 입장을 밝혔다고 일명의 백악관 관계자가 밝혔었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그 승리를 축하하는 통화도 바로 한 것 같진 않아요.
네, 이틀 정도 뒤에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어떤 좀 불만이 반영된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있었죠.
네, 이스라엘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가운데 하나인데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말씀드린 대로 네타냐후 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두 국가 해법을 공개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인데
네.
백악관 관계자는 네타냐후 총리가 두 국가 방안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미국도 선택 가능한 옵션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국가 방안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사실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적인 공존을 위한 협상이 뭐 오랫동안 계속돼 왔죠.
네.
하지만 뭐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그동안에 미국이 이제 그 협상을 계속 중재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미국이 지지하는 방안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도 독립 국가로 인정하는 방안. 즉 두 국가 방안입니다. 지금은 네. 이제 독립 국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치 정부를 그냥 꾸리고 있죠.
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의 대부분 국가들도 이 안을 지지하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그동안에는 이 안에 이제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선을 네. 앞두고 이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이죠.
네. 네타냐후 총리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네타냐후 총리는요,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이제 경고성 발언이 나온 뒤에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바꾸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자신의 발언은 한 국가만 원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네.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두 국가 방안은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네.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환경은 바뀌어야 한다.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을 바꾼 듯한 발언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차가운 반응인데요.
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 네타냐후 총리의 최근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총선 전에 한 발언도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입장을 아무리 바꾸는 듯한 발언을 해도 그 전에 했던 그 발언은 잊지 네. 않겠다는 것이죠.
네.
또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요. 이스라엘 정부가 더 이상 두 국가 방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앞으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이제 안보리에서
네.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미국의 입장인데요.
네.
그동안에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이스라엘이 반대하는 이 관련 결의안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편에서 항상 거부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에서는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통과되질 못하죠.
네.
따라서 이제 미국이 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안보리에서 이스라엘의 방어막이 어떻게 보면 돼준 셈인데
네.
이런 입장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이제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이고요.
네.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이스라엘의 입장 변화는 안보리와 다른 장소에서 미국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총선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앞으로의 관계 등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전인대 폐막을 끝으로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양회가 끝이 났죠?
네, 그렇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이제 폐막 기자회견에서 경제개혁에 관한 발언을 해서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네.
경제개혁과 함께 부패 척결, 또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때의 기자회견보다 더욱 비중 있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혁과 관련해서 팔을 잘라내는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표현이 굉장히 그 팔을 잘라내는 고통까지 나온 거 보면
네.
이 중국이 처한 경제 상황이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이 앞서 이번 이 양회 기간 동안에 올해 7%의 경제 성장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는 지난 3년간 유지해온 7.5% 성장에서 0.5%포인트나 내려잡은 것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7%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중국 경제가 지난 20년간 수출과 투자 위주의 정책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제조와 수출, 소비, 투자 뭐 모두 위축되면서 압박을 받고 있는데 또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환경오염, 부패, 증가, 또 뭐 부채 이런 것들도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었죠.
네.
리 총리는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감한 개혁을 강조한 것입니다.
네. 과감한 개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이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시장의 역할을 늘리겠다는 내용을 비중 있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으로 돌아서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언급을 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이 정부의 권한을 줄이는 것과 관련해서 리 커창 총리는 이 정부와 기관의 권한을 줄이고 하부로 이런 권한을 이양하는 작업을 포함한 개혁의 속도를 낼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권한을 줄임으로써 정부와 시장의 관계가 투명해지고 또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어서 경제 둔화 압박을 견뎌낼 힘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네.
리 총리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서 지적한 대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올해 6%대로 떨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네, 뭐 리 총리도요.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7% 성장도 쉬운 목표는 아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네.
전문가들의 그런 6%대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요. 중국 정부가 그동안에 이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자제해왔기 때문에
네.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아직 많이 가지고 있다. 즉 이 경기 둔화가 너무 심해지고 우려하는 수준까지 가면
네.
이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리 총리가 경기 부양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중국 주식시장을 이번 주에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죠.
네, 중국 양회 폐막 소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상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543년 3월 21일 오늘 폴란드의 천문학자인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동설이 발표되자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는 천동설을 공인 교리로 주장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코페르니쿠스는 10년 전 이미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는 이 책을 발표하면 자신이 종교적 이단자로 몰릴 것이 우려돼 출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코페르니쿠스는 죽기 얼마 전인 1543년 오늘 그의 제자에게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를 발표하게 합니다. 이로써 태양을 중심으로 안쪽에서부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등의 행성들이 각각 원을 그리며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지동설은 이후 근대 과학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이 지동설을 발표하고 2개월 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960년 3월 21일 오늘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요하네스버그 근교의 샤프빌에서 평화 시위를 벌이는 흑인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In South Africa, police fire on a crowd of blacks in what becomes known as the Sharpeville Massacre.
이른바 샤프빌 학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날 5천여 명의 흑인들은 남아공 정부가 새로 제정한 통행법 폐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새로 제정된 통행법에 따라 흑인들은 그들의 이름과 세금 번호, 고용주 정보 등이 포함된 신분증을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흑인들은 이 통행법이 흑인들을 감시하기 위한 인종차별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날 시위가 시작된 지 얼마 뒤 300여 명의 남아공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시위대 속에는 여자와 어린 아이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남아공 경찰의 무차별 시위 진압으로 인해 이날 하루 동안 70여 명의 흑인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남아공화국 백인 정부는 이 샤프빌 학살 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에 지탄을 받게 됩니다. 이후 남아공 정부는 통행법을 완화하기는 했지만 흑인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자 계엄령을 선포하고 유혈 진압을 계속하게 됩니다. 잠시 후 9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라디오 무대가 방송됩니다.